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묶어서 모아놓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가르침을 24장과 2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종말 강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치심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말 강화를 우리가 이제 그 속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24장부터 25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특별히 24장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 그리고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너희 중에 많은 자들이 그 징조를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세가 도래하면 그걸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세 동안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될지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가 뒤이어 나옵니다. 되게 재미있죠. 하나는 말세가 이제 임박해 왔다, 말세가 되었다라는 가르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세가 되긴 됐는데 예수님은 언제 올지 너희들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를 묻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과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사이에는 어떤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너희가 보는 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마지막 날은 언제 오는 것인가요? 주께서는 언제 임하시나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메시아 제국이 완성되는 때를 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때가 아니다. 마지막 날은 모든 임시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이고 그리고 당분간 승천하셔서 이 지구상에는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을 것이지만 언젠가 다시 올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뜻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그 밝히심으로 예수님의 그 승천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이해를 얻고 나서야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는 이미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왜요? 말세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시작이 됩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텅 빈 하늘을 보고 있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저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말세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말세는 세상 끝날, 그래서 임박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임박해 있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이 언제 끝날이 오는지 그것이 궁금해하고 그 날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것은 무익한 일이다. 언제 재림의 때가 오는지 알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고 나조차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대목은 어디냐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37절 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폐괴하고 그 강포하고 치우쳐 악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너로 새로운 다른 민족들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제 뜻을 밝히시죠. 방주가 지어지는 내내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그리로 짐승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도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그런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그저 계속 살아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재림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는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은 언제 오죠? 아무 때나 옵니다. 집을 비우면 오고 잠들면 옵니다. 자기가 훔쳐갈 수 있을 만한 시점에 옵니다. 준비가 잘 안 된 집을 골라갑니다. 전단지가 많이 붙어있는 집을 갑니다. 왜요? 그 집은 오랫동안 주인이 다시 문을 열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은 자기가 언제 올지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도둑이 올 만한 시각이다 라고 대비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비하고 있는 곳에는 가지 않기 때문이죠. 도둑은 그렇습니다. 도둑을 왜 못 막느냐 하면 언제 올지를 도둑만이 알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그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예상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어느 때 오실까? 그때를 알아맞히려고 헛심 쓰지 말고 언제 오실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예수님이시니 매일매일 하루하루 너희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제는 예수님이 과연 언제 다시 오시느냐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확실하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로 초점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충성되고 착한 종과 악한 종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비유의 배경은 주인의 부재입니다. 주인이 집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 멀리 가셨습니다. 주인이 아주 먼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집에는 종들만이 남아 그 집을 지키게 되죠. 두 부류의 종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점을 만들었습니까? 충성되고 착한 종은 왜 충성되고 착하고 악한 종은 왜 악하다 그럽니까? 충성되고 착한 종은 주인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인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이 보지 않을 때에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악한 종은요. 주인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자 주인이 없으면 내가 종 노릇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종이죠. 그 주인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일단 주인이 눈 밖에서 사라지자 눈 그 시각의 범위에서 사라지자 주인이 없는 상황을 만끽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동료들을 억압하고 때리고 그리고 자기는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방탕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 악한 종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주인이 언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까? 주님 언제 다시 오세요? 이것은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주제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을 궁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하에서 그 전제 하에서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에 쏠리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그런 생각이 머릿속 한켠에 이렇게 스물스물 피어나죠.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좀 손해본 것 같다. 예수님을 할 수만 있다면 늦게 믿고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만 가면 좋겠는데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나 이 24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역사적인 종말이 돌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 92년에 한번 그 사단이 났었습니다.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날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기도원에 들어갔죠. 일상을 포기하고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할 시간을 갖겠다고 마치 악한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주인이 내일 모레 들어오신다니까 내일까지만 먹고 내일 모레부터는 오지 마라 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그 다음에 때린 사람들 상처 낫게 싸매주고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한 것처럼 대청소하고 그리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 오셨죠. 또 그 다음에도 뭐 99년 마지막에 예수님 모십니다. Y2K 비행기도 떨어지고 그럴 것이다. 막 다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도 안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에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종은 마음 한편으로는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걱정하면서도 또 그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은 아니겠지. 당분간은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기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좀 대비를 해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을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주인이 보이거든 나한테 연락을 빨리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수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주인이 언제 오죠? 이 악한 종이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옵니다. 그래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 어미 때리고에 숫자가 붙어 있죠. 헬 쪼개어내고 헬라어로 원어로는 쪼개어낸다 반으로 두동강을 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큰 벌에 처하겠다. 이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느냐에만 관심을 가졌지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바뀌었죠. 여태까지는 주인과 함께 있다가 주인이 없는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내 눈에 주인이 보이든 안 보이든 나는 그 주의 종이다 라는 자기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종이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요 일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맞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준비해서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당분간은 안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분간은 안 오실 거다라는 막연한 그 기대 또는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해야 하나요?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야 된다는 종된 책임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없자 자기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동료들을 압제하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 외의 일들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왕이 아니다. 너희들은 각자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 정체성이 상실되면은 그것이 바로 죄고 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매우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보다도 나, 내 인생, 내 삶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자기 중심성 또 자기의 이기심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들의 마음에 동의되는 표현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불안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하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서 나고 할까 봐 불안해서. 왜 불안하죠? 각자가 왕이라서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더 성경적인 용어를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도 사탄의 시험에 응답하셨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넉넉히 살 수 있는 존재다. 떡으로만 산다가 떡으로만이 중요합니다. 떡이 없어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떡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떡이 나오더라. 출애굽기입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나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겁니다. 조건과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더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떡을 많이 가져서 안심하는 길이 훨씬 더 편하게 여겨집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말하다 보니까 청년부의 기도 제목들이네요. 저희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인데 매번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이 주로 많지만 대학생들만 있지 않고 재수생, 삼수생도 덜어 있습니다. 다 얼굴이 파김치가 돼서 옵니다. 다 소금에 절어진 것 같이 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강박을 호소하고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왜요? 대학이 자기 인생을 결정지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거든요.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왜요?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불안하거든요. 고시를 준비하다가 또 여러 군데 원서를 넣어보고 취업 준비를 해보다가 되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좋아하고 안 되면 세상을 다 잃은 것까지 같이 낙담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줄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르치심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일진데 우리는 이 약속보다도 현실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을 더욱더 이렇게 힘들어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무엇이 더 실제적인 것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것은 이 종말 강화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요. 24장 1절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죠? 웅장하죠? 그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은 고대 건축사에서도 손꼽히는 굉장히 웅장하고 또 놀라운 건축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놀라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장엄을 느끼고 거기에서 어떤 영혼을 맛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감동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저 성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저 성전, 대단해 보이는 저 성전,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부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는 가장 높고 웅장한 저 성전,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지만 나를 죽여라.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무엇이 더 영원한가 한번 해보자. 무엇이 더 실제적인 것이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327면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이 뭔데요? 위에 뭐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감탄하고 영광스러워하고 저거는 아마도 영원히 갈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지만 위에를 쳐다봐라. 거기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모든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에게서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가 되셨다. 무엇이 더 실제적인 것이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무엇이 더 영광된 것이냐? 우리는 값싼 것에 자꾸 시선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으로 사는 존재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너의 옛사람을 제어하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죠?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그리고 8절에 가면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 왜 합니까? 나 살려고, 나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거 타지 않아도 된다. 그런 옛사람 죽여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라? 12절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땅에서 사람들과 악유다툼해서 빼앗고 빼앗아서 자기 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친히 너희 손에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직이다. 그러니 너희는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잘난 체 하느라고 에너지를 쓰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할 수 있다.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용서해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미워하고 죽이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희 입에는 찬양이 있을 수 있다. 비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찬양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취할 수 없는 자세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냥 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청직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자녀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성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맷돌질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고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둘 것이고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흑인 연가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나 목화밭에서 주 만나리. 흑인들이 목화 따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주님 오실 때 나 목화밭에서 주 만나리.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 자리 외면하고 부정하고 떠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아, 지금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꿋꿋이 당당히 자신 있게 감사하며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너무나 쎄 보입니다.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것들은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